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벳샘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샘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김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샘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덕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샘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샘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샘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읽으신 말씀 이제 벳샘에서 쪽으로 이제 멍이를 메어보지 못한 사람이 부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저지도는 암소 두 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벳샘에서로 보내고 벳샘에서로 똑바로 가는 암소를 지켜보는 블레셋 다섯 방백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땅에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땅이니까요. 밀을 벤다는 것은 가을입니다. 가을이고 그리고 이게 그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었던 시간이 한 7개월 정도 되잖아요. 7달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봄에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가을에 이렇게 돌아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와 이런 기록을 보면 대부분 전쟁은 봄에 시작해서 이제 가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뿌려놓고 곡식이 자랄 때 전쟁을 시작해서 대부분 수확을 할 때는 이제 전쟁에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수확을 할 때 밀을 베고 거둘 때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나라든지 그때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은 안 합니다. 그 기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리고 큰 전쟁은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딱 끝이 나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가도 봄에 나갔다가 가을에 전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궤를 빼앗길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궤는 스스로 이제 나가서 블레셋을 평정하고 사실은 돌아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사람이 우르르 뭐 몇 백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궤가 다니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 밀을 벨 때에 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왕이 출정했다가 이제 귀환하는 왕의 귀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출정했다가 이제 귀환하게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고 14절에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자, 여호수아의 밭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도 읽어보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마무리 못했어요. 그냥 모압평원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넘겨다 보이는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인생이 끝이 났어요. 들어가서 마무리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왕의 출정과 그리고 귀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마무리한 게 어디냐, 끝이 딴 곳이 나시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죠. 출애굽기와의 그 연상 연결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역사하실 때는 이 고대에는 지명, 시기, 뭐 돌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연결될 만한 부분을 특별히 고르셔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시기 그리고 어디에 멈춰 섰느냐, 그게 뭐가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밭에 돌 있는 곳에 섰다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이 사무엘상을 뒤에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모든 일의 마무리가 출애굽기가 여호수아로 끝난 것처럼 이 역사도 사실은 출애굽과, 왜냐면 앞에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에 닿았더라, 이집트 때의 출애굽 때의 그 역사와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밭에라는 또 큰 돌 있는 곳, 또 큰 돌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들어간 다음에 또 돌을 세우잖아요. 그 장면에서 또 돌을 세웁니다. 이 큰 돌을 세운다, 여호수아의 밭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이렇게 배치해서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진행하셨다. 그리고 무리가 이제 가지고 온 새술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것도 꽤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저도 들은 기억이 나요. 이제 수레가 나무니까 요거는 십자가다. 나무를 패고 그 다음에 암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암소가 예수님이 아니냐 뭐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왕의 귀환이라고요. 왕이 돌아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궤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적용하는 건 너무 많이 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체 그 그림이 왕이 출정했다가 귀환하는 그런 장면으로 읽어야 이 부분의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그 왕을 맞이하면서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왕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제사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화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이렇게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특이한 부분은 15절에 레위인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부터 쭉 읽어봐도 레위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만 나오고 나오는 제사장도 완전히 그냥 폐류나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만 기록이 되는데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이 나오는 이유는 이미 이 벳세메스라는 이곳이 바로 레위인이 받았던 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왕이 언약궤가 일부러 그런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레위인이 그리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맞이하고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레위인이죠. 레위인과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16절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으로 돌아갔고 이제 17절 18절까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성읍이 언급이 됩니다. 이 다섯 개의 성읍과 다섯 방백 지도자를 언급한 걸 보면 이 블레셋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근데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까지 요 벳세메스까지 전체를 다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출정하셨던 전체 지역을 다 왕이 출정했다가 돌아와서 끝난 곳이 어디냐? 벳세메스의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 앞에도 이게 사사기 지금 보면 나오겠지만은 연결시켜 보면 사실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종으로 부림을 받았던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쥐가 상징하는 이 블레셋 땅에 거했던 많은 그런 독종들의 그런 영향도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미쳤을 거라고 추정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영향이 여기까지 미쳤으니까. 그래서 이 금쥐를 언급하면서 앞에는 금독종은 그냥 여기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섯 개의 성을 의미한데 금쥐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 그러니까 벳세메스 땅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8절 끝에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앞에 보면 그 다곤 신전에서 두 번째 날 밤을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다곤 신의 몸통이 엎드러져 있고 머리와 목은 팔은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있는 그 장면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문지방은 밟지 않더라. 그것이 조롱이라고 그랬죠. 아니 목이 잘리고 넘어지고 두 번이나 더 자빠졌으면 그거는 각자고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걸 뭐 대단하다고 지금도 다곤 신을 섬기고 아직도 그걸 안 밟고 댕기냐 이런 식의 조롱이었다고요. 그걸 이게 비교해서 벳세메스 사람이 여호수아 밭에 지금도 그때 일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도 그때 그 언약궤의 출정과 귀환을 기념하는 그 일들이 그게 남아 있잖아. 후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 밭에 봐라. 그때 그 일이 진짜 있었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이제 5만이란 말이 이렇게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예, 5만 명이라고 이렇게 되는 사본도 있고 그냥 70명으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괄호를 쳐놓는 겁니다. 물론 인구를 계산하면 5만 명은 너무 많기도 합니다. 아무튼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5만 명 또는 뭐 70명으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기분 좋게 귀환하셨고 블레셋을 물리치셨으면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사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밀을 베다가 이렇게 궤를 맞이했는데요. 일곱 달 동안 있었는데 앞에 보면 여러분 이가봇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사실 이스라엘을 떠났으면 사실 난리가 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언약궤, 언약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일곱 달 동안 사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아무런 회개 운동이라든지 뭐 잘못됐다든지 누구 책임이냐 이런 자체가 기록이 안 돼요. 영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상징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봤다는 이 말 자체에 이제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들여다봤다는 게 한글 표현을 느끼면 이게 괴를 열어서 안에 봤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전체의 흐름을 보면 열어서 들여다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열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도 궤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자, 다군 신전에도 갖다 놓고 우리가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해서 갖다 놨어요. 그 백성들이 와서 구경하잖아요, 이렇게. 야, 이게 여호와의 궤냐?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치는 그거냐?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구경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여기는 들여다본 가다 요것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구경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언약궤를 함부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구경하지 말라고 커튼 속에 넣어놨잖아요.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구경 삼아서 봤다는 거. 두 번째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행동이 기록이 된대요. 안치하고 천막을 쳐서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곱 달 동안 이들에게 아무 변화가 없었고, 꼭 그 홈니와 비누하스처럼, 홈니와 비누하스가 이렇게 새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내고 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살코기를 빼앗아갔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붙은 말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이렇게 딱 나와요. 여러분, 멸시라는 말이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물론 멸시하나, 너 지금 나를 멸시하냐?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그런 안 겪는 게 좋은 일인데, 그 멸시의 뜻이 뭔데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 깔보는 거예요. 낮추어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해 이런 말입니다. 별거 아니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경한다는 말은 그냥 뭐 쑥 그 본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여?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뭐 사람이나 때려잡고.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관계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그 거룩한 선택하심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 그게 언약궤인데 그것을 별거 아닌 거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낮추어 보는 거예요. 홈니와 비누하스처럼 뭐 고기 건지면 어때서? 살코기 그냥 내가 먼저 먹고 싶은데 뭐.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자체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잖아. 이게 뭐가 어때서? 이거예요. 그 태도를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심판받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는 장면까지 오늘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나 홈니와 비누하스처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멸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 건제라는 걸 앞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궤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블레셋과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의논하면서 하는 말이 결론이 그거잖아요. 속건제를 들어야 된다. 속건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졌을 때에, 성물의 죄를 범했을 때에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뭐 자기 마음에 뭘 대단치 않게 생각하면 그냥 함부로 대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멸시해요. 멸시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냥 하찮게 뭐 어때 뭐 별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게. 그게 멸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 멸시해. 여러분, 교회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아이고 뭐 나보다 못 살고 배운 것도 없고 보기에 뭐 별거 아니구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라고 한 교회 식구라고 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하여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멸시하는 거예요. 성직자를 향하여, 직분자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멸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없인 여기는 거예요. 낮추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우리가 아차하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거룩한 물건 뭐 그런 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낮추어 보는 거예요. 업신적인 거 아무것도 이 뭐 어때서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런 식의 말과 행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는 죄를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새벽에 나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오랫동안 이제 교회를 섬겼던 사실 목사가 가장 교회를 업신 여기기 쉬워요. 별것 아닌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생각하기 쉬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 너무 익숙하기 때문이죠. 너무 익숙한 거예요. 기도하는 일 별거 아닌 걸로 말씀을 읽는 거, 예배하는 거 내 마음도 해도 될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존중이 대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그게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는 죄를 범했다면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하는 대로 계속 기도하는 대로 건축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기들을 또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